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오늘날 길쌈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종종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또 계수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곤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방학식이나 그리고 자기 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요. 네. 네. 예,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립니다. 또 우리 군대에 간 분들은 제대 날짜를 또 손꼽아 기다리고 계수합니다. 또 우리 산모들은 출산 날짜를 또 하루하루 또 기다리고 계수합니다. 곧 결혼을 앞둔 약혼한 젊은 남녀는 결혼하는 날을 또 기다립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계수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날들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난도 선생님이 쓰신 초대형 베스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인상 깊은 인생 시계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자기의 책상 위에 시계에서 건전지를 빼내고 죽은 시계를 하나 얹어놓습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자기 생일이 되면은 시계의 시계바늘을 18분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80으로 가정했을 때 24시간과 이렇게 비교를 해두면 1년이 18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자기 생일이 될 때마다 내가 지금 몇 시를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살 청년은 아침 6시입니다. 40살 되신 분들은 12시입니다. 50세가 되신 분들은 오후 3시가 되고 60세가 되신 분들은 저녁 6시입니다. 지금 머릿속으로 각각 자기의 인생 시계를 계산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갓 대학을 졸업한 24살 청년이라면 몇 시쯤 되겠습니까? 7시 12분입니다. 만약에 7시 12분을 지난 이 젊은이가 남들보다 1년 늦게 취업했다고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인생 다 산 것처럼 말한다면 얼마나 참 지혜가 없는 일입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저는 12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12시 32분쯤 해당됩니다. 아직 점심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누군가에게 했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점심 먹고 나면 오후가 후딱 지나갑니다. 예.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지금 몇 시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 오전 9시 혹은 12시 점심시간을 지나 후딱 지나가는 오후 시간에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 2012년 10월 3일입니다. 내상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2012년을 시작한 지 벌써 4분의 3이 흘렀습니다. 9월이 되고 가을이 되니까 한 해를 자연스럽게 계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뭐 했나? 과연 상 받을 인생이었나? 과연 남은 시간들 열심히 해서 상 받을 만한 삶이 되겠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없다고 해서 허망함에 빠져서 자책하거나 혹은 우울감에 빠지거나 혹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시기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몇 시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제대로 계수만 한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우리의 남은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분 안에서 만족해하며 또한 열정적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90편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칠 즈음 기원전 1445년 어간쯤에 여리고성이 저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 그 건너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자기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을 절감하는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을 저 애굽과 광야를 바라보면서 굽이굽이 흘러온 자신의 인생과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건너갈 저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자신의 죽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가 40년간 애굽과 광야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셨던 대대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가끔씩 저에게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합니다. 아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가 뭐야? 라고 묻습니다.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일억, 뭐 어떻게 됩니까? 십억, 백억, 천억, 그 다음 조, 경, 그 다음에 해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보다 더 큰 숫자가 뭐냐고 또 묻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와서 아빠, 영원보다 더 큰 숫자가 뭐야? 또 묻습니다. 모릅니다. 하나님 하고 대답합니다. 사실 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실 잘 가늠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1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136만 원을 매일매일 저금을 하면 200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금해야 생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얼마나 큰 돈이고 액수입니까? 그런데 이 1조의 1조배가 된다 한들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매우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태양보다 뜨거운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상상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그 무한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묵상하다가 그 광대한 우주의 그 끝없음을 상상하면서 인간이 미립자보다도 못한 작은 미물임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 역시 오늘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였던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물과 같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깨달은 인간의 작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선 모세가 인간의 인생을 계수하면서 고백한 첫 번째 사실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굳이 뭐 비스가산에 안 써도 누구나 다 깨닫는 진리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것은 또한 다릅니다. 사람은 티끌, 먼지, 흙으로 지어졌고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또 좋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았어도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티끌, 히브리어로 타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흙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산산이 부서지는 파멸로 흩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호흡이 멈추고 온기가 식어지고 그리고 땅에 묻히고 그리고 흙 속에서 분해되어 사라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터에 가면은 유가족들이 고인을 생각하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양쪽에서 들어야 힘겹게 들을 수 있는 이 무거운 관이 그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참 아픈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무겁게 들었던 관이 불과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줌 재가 되어서 작은 유골함에 담겨 가족들의 품으로 안겨집니다. 제가 예전에 충주의 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화장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재를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가족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또 아무리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사람은 죽으면 한 줌 재에 불과한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위대한 이 구원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예외일 수가 없음을 모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한 깨닫고 있는 인간의 이 작음 두 번째 사실은 인생은 매우 짧고 연약하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면 티끌로 돌아갈 인생. 게다가 좀 우리가 인생을 한 100년, 아니 1000년, 좀 만년 살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이 75, 강건하면 80인 짧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남성은 76.1세고 여성은 82.7세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한 이 평균 연령에 딱 맞는 지금 연령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령 인간이 천년을 산다 한들, 만년을 산다 한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삶이란 한 밤의 꿈처럼 짧고 또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면 쓸려가는 인생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고 마는 짧은 인생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노인요양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에 가니까 거기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10년 전에도 이러했을까? 아니죠.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와 같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한 할머니는 한때 긴 생머리에 그리고 높은 하의를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며 걸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왔는데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한 할머니는 한때 10명의 자녀를 다 대학에 보낼 정도로 그만큼 억적 같고 지혜롭고 총기가 넘치는 어머니였을 겁니다. 혼자 힘으로 앉아본 지 오래된 한 할아버지는 아마도 젊었을 때에 쌀 한 가마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마을 끝에서 저 마을 끝으로 다녀도 지치지 않는 아마 강철 체력이었을 겁니다.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을 할 수가 없는 한 할아버지는 한때 혼자 힘으로 저 높은 산에도 올라갈 수 있을 강철 체력이었고 그리고 모험가였고 독립심이 강한 그와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새 시들은 쇠약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엊그제 추석을 맞아서 성묘를 다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저도 경기도 하남에 있는 봉안당에 저희 아버님께 갔다 왔습니다. 이 봉안당에 갔다 올 때마다 참 놀라는 것은 그 작은 칸이 갈 때마다 많이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 그 옆 근방에 오래전부터 갈 때마다 거기에 치즈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니 또 변함없이 아기들이 먹는 과자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갓 돌을 지난 어린 아기의 사진과 유골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올 때마다 이 아기가 생전에 즐겨 먹던 치즈와 과자를 거기다 붙여놓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차는 많은 유골함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곤 합니다. 이제 20살도 채 되지 않은 예쁜 여고생의 사진과 유골함이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은 그런 한 젊은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아직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지 않은 중년의 어머니가 예쁜 사진과 함께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공간에서 변함없는 진리가 제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줌 흙으로, 한 줌 재로, 한 줌 먼지로 돌아갈 인생,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시면 언제든지 쓸려가고 마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높은 산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이 연약함을 또 한 번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계수하며 고백한 모세의 이 또 다른 진리는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례 이후에 고인의 짐을 정리하다 보면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서랍 속에서 또 그분이 쓰던 지갑에서 그분이 즐겨 찾던 산책길에서 우리는 그분의 희로애락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만의 은밀한 내면의 생각과 또 내면의 세계도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더 추적하다 보면 가끔씩 계좌도 나타납니다. 숨겨두었던 일들, 홀로만 알고 있었던 일들이 드러나곤 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한 사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끔 드러내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 위에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빛 앞에서 그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인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업적과 선행 당연히 드러나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속였던 홀로만 간직했던 개인의 실수와 죄와 두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칩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우리의 사적인 생활, 우리의 공적인 생활, 그리고 우리의 혀의 그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신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의도,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선행, 우리가 한 모든 열심 아신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두 마음과 우리의 죄와 우리가 남을 속이려는 마음과 겉으로는 경건했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여름 휴가 때 바로 거기서 우리가 했던 그 일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한 생각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동시에 우리의 죄를 가려내고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평가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의 무게를 재신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의 그 동기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했는지를 보시고 무게를 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으로 숭배했는가를 보시고 무게를 재신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참 무섭게 깨달은 바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참 우습게도 개그 콘서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개그 콘서트를 많이들 보시죠. 저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TV에 무슨 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매주 이 프로만큼은 인터넷으로 꼭 가족과 함께 봅니다. 거기에 꺾기도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꺾기도란 모든 상황에 뜬금없이 꺾어서 사람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리는 무술이라고 했습니다. 다람쥐. 지금 공황상태에 빠지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장난 같은 개그를 그 TV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스승이 제자들이 다람쥐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영혼엔, 너희들의 다람쥐에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본인이 성난 다람쥐, 슬픈 다람쥐 하면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이곳에서 새벽 설교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불이 꺼진 후에 저는 제자리로 내려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스승의 목소리로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너의 설교에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개그맨도 이 개그를 영혼을 다해서 하는데 하물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 자가 왜 영혼이 느껴지지 않게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 그렇게 진심이 담기지 않는 가볍게 설교를 하느냐라는 질책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했던 그 많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무게를 다신다면 그것처럼 부끄럽고 그것처럼 속상하고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교뿐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설교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우리가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게 맡겨졌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들과 다투고 화해하고 대화하면서 내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봉헌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드렸던 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무게를 재신다면 과연 거기에 얼마나 영혼이 담긴 진정성이 있는 행위였을까 묻는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다고 하오니 그러니 죽음처럼 또한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 10절에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인생을 계수하며 깨달은 또 다른 진리는 인생이 가뜩이나 짧은데 왜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고 심지어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해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30대는 인생이 30km로 달리고 40대에는 40km로 달리고 50대에는 50km로 달리고 60대에는 60km로 달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포니 승용차가 달리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요즘 150km로 인생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KTX 타고 달리는 것처럼 인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기억할 때 자꾸 시간의 앞뒤가 헷갈리고 혼선을 빚는 것과 유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 구역보고서 내셔야죠 했더니 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낸 것과 이번주에 낸 것의 이 착각, 이 시간의 빠름 속에서 오는 헷갈림입니다. 가끔 권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시간적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건 지난 봄에 했던 거지. 아니지. 그건 작년 봄이지. 에이, 그건 얼마 전에 한 일이지. 서로서로 언제 했는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시간이 그만큼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시간의 순서가 자꾸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늙고 또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할아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한 저희 둘째 아들은 10살이 되어서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 후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죽을 거면 살 필요도 없다. 사람이 죽는데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도무지 죽음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10살짜리 어린 아이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사는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죽을 거라는 의식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100년, 1000년 계속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곤 합니다. 죽는다는 의식을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 산 것처럼 생각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다. 자식들에게 짐만 된다. 그러니 빨리 천국 가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혹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죽는 순간까지 사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몇 날 동안 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남길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내 인생이 의미가 없으니 이제 마쳐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의미를 다 되짚어본 후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허락하사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덧없음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죽음의 무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심판에 다 드러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가 만족해하며 남은 인생을 소명으로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영원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고 또한 종종 반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작고 미물 같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 안으로 강림하셔서 거기를 당신의 거처로 삼아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유한하고 미물 같지만 죽을 인생이고 시간은 빨리 흐르지만 그렇지만 나의 유한함 안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은 비록 인생은 짧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한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사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말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동사의 원형으로 슈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의 곁을 떠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혹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또 매를 들어 그 자녀를 징계하실 때라도 결코 그 자녀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3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인생을 끝장내고 다시 피조물인 당 그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 당신의 그 아들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죽어 흙으로 돌아갈 자신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한 이익을 다락하는 그 작은 청지기의 자리, 내가 십자가의 자리,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영혼이 탕자와 같이 가난하고 다 헤어진 비루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 돌아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선물로 허락하신 그 날을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그리고 그 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어느 때와 모르게 달라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오늘 이 기도는 달라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족의 이유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열정의 원인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맞이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이 부재한 떠난 그 아침에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으나, 그러나 아침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찬양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백, 아주 도전적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멋지고 큰 차를 구입하면 만족스럽습니다. 그 차에 사랑하는 이유를 태우고 함께 여행을 떠나면 이보다 또한 만족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만족을 느낄 때 그 만족이 참된 만족이 아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차를 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멋진 휴양지로 달려나가고 있는 이 차가 마주 달려오고 있는 술 취한 운전사의 그 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이 차가 전복되고 깨진 유리창으로 사랑하는 이가 튕겨져 나가서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이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자리를 가장 기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너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만족을 경험하고 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합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배우자가 때때로 형통한 삶이 되질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기력이 쇠해서 내가 의미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미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아침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만져만 주신다면, 하나님 다함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들기만 하신다면 내 비록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당신의 사랑만으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종종 노래로 즐겨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은 이 고백은 충분히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차 점점점 다가오는 바벨론 제국의 그 침략의 소문 앞에서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이 막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바로 우리가 다 일 잊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신앙이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거기가 최선이라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감사할 때 거기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노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또한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이 열정의 원인도 달라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인간이 성취한 일들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또한 무너지곤 합니다. 기록은 깨지고 업적은 또 저평가되기도 하고 예술은 훼손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의 대부분은 아마도 자손들에게 전수되지 않을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2대, 3대가 지나면 어쩌면 우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단비처럼 내려와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성령으로 적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열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총을 우리의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은총으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에게 손으로 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결코 허물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손으로 비록 주부일지라도 그 손으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청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는 이 손의 열매는 그 가족의 사랑으로 구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자가 그 정직한 손으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반드시 이 나라와 공동체를 사회를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젊은이가 그 부지런한 손으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반드시 당신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손이 더 이제 기력을 쇠하여서 더 이상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 두 손 모으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한 영혼 한 영혼 이 나라를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 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를 개수한다는 것은 죽을 날을 개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섭고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과 잇대어 있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교차하고 있는 지금 여기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허락된 인생,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할 연약한 인생,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풀과 같은 인생, 주 앞에 조금도 숨길 수 없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미물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배신하고 넘어지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세월은 흘러 육체는 약해지고 기억력은 쇠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으로 인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밤마다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우리 자손들에게서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사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하며 기다리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